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말에는 사람의 상태를 사람의 배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사악한 사람을 가리켜서 뱃속이 시커멓다고 말을 합니다. 또 뻔한 짓을 하고서도 시침이 떼는 사람을 가리켜서 뱃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뱃속에 능구렁이가 들어있다는 것은 음흉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비위가 뒤틀리거나 아니꼽게 여겨질 때에 배알이 뒤틀린다고 말을 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는 복장이 터진다고 말을 합니다. 배짱이 맞는다는 것은 뜻과 마음이 일치한다는 뜻이고 배짱이 좋다는 말은 담대하고 박력이 있어서 무엇에든 무서울 것이 없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한 상인이 어떤 특정 물건을 독점하고 자신이 부른 터무니없는 가격 아래로는 절대로 팔지 않을 때 배짱을 퉁긴다고 말을 합니다. 응당 갚아야 할 돈을 갚기는커녕 되레 큰 소리 칠 때는 배째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말은 사람의 인격, 행동, 감정 등을 배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믿음을 우리의 배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자신의 사익을 꾀하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배만 섬기는 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만 섬기는 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배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격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배만 섬기고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배와 관련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사람들의 배는 더 이상 인간의 더러운 욕심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신 까닭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설령 육체의 양식이 변변치 못하다 할지라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배가 무엇에 주리고 목말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나게 됩니다. 내가 단순히 욕망에만 주리고 목말라 한다면 나는 나의 배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한다면 나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성령님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성령의 사람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가련한 여자마저 이용해서 큰 돈을 벌려 했던 사람들이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가련한 여인을 더러운 귀신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어준 바울 일행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면서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넘쳐나는 성령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그 가련한 여인을 괴롭히던 더러운 귀신을 여인에게서 쫓아내어주자 말자 그 여인을 고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아고라의 관리들에게로 개를 끌듯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폭력적인 이유는 단 하나, 오직 돈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여인을 더러운 귀신의 손에서 구해내어주므로 그들이 더 이상 그 여인을 이용해서는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악과 불이 마저 서슴지 않다가 자신들의 몫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 같으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관련자들을 가차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 상황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제기했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를 합쳐서 총 4명이었습니다. 그 4명의 바울 일행이 제각각 개별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씩 조별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 가련한 여인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그 현장에는 분명히 바울과 함께 바울 일행이 모두 함께 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잡아가려면 귀신을 쫓아내어준 바울 한 사람만 잡아가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바울 일행 4명을 모두 다 잡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준 바울 이외의 나머지 세 사람들 가운데에 유독 실라만 붙잡아서 바울과 함께 아고라의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왜 그들은 네 명인 바울의 일행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만 잡아서 끌고 간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들이 아고라의 관리들 앞에서 고발한 그들의 고발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바울과 실라를 아고라의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던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은 마침 그 아고라에 있는 빌립보의 행정 장관들에게 다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의 행정 장관들에게 한 첫 말은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네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울 일행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 잡아간 것은 그 두 사람만 완전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누가는 완전 헬라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완전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 붙잡아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7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마 제국의 시저가 암살당한 뒤에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연합군 그리고 시저를 계승하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이 주전 42년 최후의 결전을 벌인 곳이 바로 빌립보의 간지테스 계곡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전투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빌립보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많은 퇴역 군인들을 정착시키고 빌립보를 특별 도시로 재편했습니다. 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황제의 직할 도시로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제국 수도 로마의 시민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렸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형벌로부터 면제받는 것과 같은 특권이었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시민들은 누구보다도 황제에게 충성하면서 빌립보가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수도 로마 시민의 삶을 흉내내는 것을 자신들의 자부심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추후 50년경에 로마 제국의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제국의 수도 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유인즉슨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에 의하면 크레스수스라는 선동가의 선동을 받아서 수도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여러 번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당시 수도 로마에 살고 있던 2만여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 시내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때가 시기적으로 본문 속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하기 대략 1년쯤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축소판으로서 누구보다도 황제에게 충성하고 로마 시민의 삶을 흉내내는 것을 자부심으로 삼던 빌립보 시민들 역시도 수도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린 황제의 명령에 동조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귀신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이 바울 일행 4명 가운데 완전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을 붙잡아서 아고라까지 끌고 갔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빌립보 시민의 유대인에 대한 심리를 이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귀신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를 끌고 아고라로 갔습니다. 아고라는 시장뿐만 아니라 재판이나 민회가 열리는 공공장소로서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공개장소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가르쳐서 저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고 자기 자신들과 그 자리에 모여있는 빌립보 사람들은 우리는 로마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빌립보 시민의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끌어내기 위한 교묘한 화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빌립보를 심히 요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인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했습니다. 만약 그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1년여쯤 전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과 같은 위험한 인물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의 고발에 그 아고라에 모여있던 무리, 즉 빌립보 시민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우리말 고발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 카타는 대항하다는 의미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이에 그 자리에 있던 빌립보 시민들이 모두 일어나 합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함으로 인해 빌립보의 행정장관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심한 매질을 가한 뒤에 감옥 속에 투옥시켜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귀신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언행을 통해서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배를 더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잔인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꾀하는 수는 하도 다양하고 교묘해서 범인들은 상상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잔인하고 교활한 사람들에게 선동당한 무리입니다. 그날 그 아고라에 모여있던 무리, 빌립보 시민들이 왜 벌떼처럼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심히 요란하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 빌립보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했습니까? 우리말 풍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에토스는 관습이나 법으로 제정된 제도, 관례, 규정을 뜻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제국의 규정이나 제도나 관례를 단 하나라도 허물어뜨리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한 것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세례를 베풀고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가련한 여인을 그 더러운 귀신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 결코 공박당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심히 요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제도와 관습과 규정을 허물어뜨리려 한다고 고발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를 수도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유대인과 같은 위험 인물로 거짓 모함함으로써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빌립보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과 실라에 대한 공격적인 적개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도록 충동질하고 선동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선동한 사람들의 수가 대다수였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몇몇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 몇몇 사람의 선동에 아고라에 있던 거대한 무리가 삽시간에 선동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단 한 번도 따져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발당한 바울과 실라로부터 한 번이라도 진술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벌떼처럼 일어나서 모두 합세해서 바울을 그리고 실라를 공격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리의 특성이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말 무리로 번역된 헬라어 오클로스는 군중, 대중을 뜻합니다. 군중은 익명의 개인들의 집합체입니다. 군중 속에서는 한 개체로서의 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개체로서의 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합체인 군중이 과연 구체적이고도 지속적인 실체를 지닐 수 있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군중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더 쉽게 선동당합니다. 나라는 한 개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합체인 군중 속에서는 한 개개인의 이성과 자제력과 상관없이 한 사람의 선동에 쉽게 휘둘리는 군중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날 아고라 그 광장에 있던 사람들을 무리, 오클로스, 군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개체로서의 자신을 상실한 사람들의 집합체였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사람의 선동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단숨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아기를 품은 사람들에게 선동당한 무리에 의해서 곤욕을 치르고 고난을 겪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바울을 시기한 비스디아 안티옥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당한 무리 때문에 바울은 비스디아 안티옥에서는 추방당했고 이고니온에서는 피신해야만 했었고 루스드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단정할 정도로 심한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해당 본문을 살펴볼 때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것이 악행이라면 사람에게 선동당하는 것은 무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동당하는 것이 무지라고 할 때 그 무지는 지적 능력의 결여를 뜻하지 않습니다.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바울을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 무리에게 선동당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도시의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지적 엘리트들이 몇 사람의 선동에 순식간에 다 넘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선동당하는 것이 무지라면 그때의 무지는 지적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수준, 직위, 직책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자기 욕망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눈앞에 이권이나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을 저지를 수 있고 거꾸로 자기도 모르게 선동당하는 무지를 되풀이해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배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면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그 어떤 이권이나 상황 앞에서도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이나 선동당하는 무지를 범치 않는 깨어있는 한 개체로서의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가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을 바르게 선택하고 내가 살아야 할 나만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선동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선동당하는 바울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그런 인간이었다면 자기가 권력을 치르게 될 줄 뻔히 알면서도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그 가련한 여인을 그 더러운 귀신의 소나기에서 구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자기 배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사람을 선동한 적도 없었고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로마 제국의 황제의 도시들을 누비고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황제의 논리에 선동당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빛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선택을 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만의 소명의 삶에 충실했기에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자기 삶에 대해 일말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성령님의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온 세계가 황제의 논리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전 인류가 돈의 논리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와 인격, 윤리마저도 돈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온 세상이 너의 배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 때문에 부부가 등을 돌리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와 형제가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자식들의 인간성이 황폐화되어 가는데도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세상은 선동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동에 휘둘려서 자신을 상실한 군중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세상의 선동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거짓 선동에 속지 마십시다. 너희 배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돈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는 선동에 현혹되지 마십시다.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배를 위하여 고작 은 30냥과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꾸었던 가롯 유다의 최후가 배가 터져서 죽었던 것처럼 그 삶이 형체도 없이 공중분해될 뿐입니다. 인간의 배는 채우면 채울수록 더 빨리 썩어 문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면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과 선동당하는 무지에서 벗어나는 군중을 탈피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이 살아야 할 자신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의 삶에 대한 후회 없이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완주했고 지켜야 할 믿음을 끝까지 지켰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단적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집단적으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개별적으로 만드시고 우리 개개인을 개별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개별적으로 새겨주시고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개별적 존재로서의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상실한 군중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이 아니라 군중 심리에 휩쓸려 내가 살아야 할 나의 삶을 상실해버렸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배를 우상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은 자기 배를 위해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기 배를 우상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은 자기 배를 위해 선동당하는 무지를 서슴지 않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돈이 하나님이라고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나 역시 그 선동에 휘둘려 나의 배를 위해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과 선동당하는 무지를 범하느라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온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함으로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빛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깨어있는 개별적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 군중 속에서 내 자신을 상실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성령님의 사람으로 내가 해야 할 선택을 바르게 행하며 내가 살아야 할 내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나의 삶이 성령님의 전이 되게 해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상실한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